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후 미한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3국의 방위 협력에 새로운 페이지를 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일본과 한국, 미국의 협력은 영내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와 관련해선 올해 4월과 7월에 발사된 3단식 고체 연료 추진 방식과 같은 유형으로 추정한다며 액체 연료와 비교해 고체는 보관 취급이 용이하고 즉시 발사 관점에서 우위에 있다고 요시마사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예정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 대해선 한국, 미국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이 같은 미사일 발사로 또다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 및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은 추가 실험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며 미국과 한국이 제안한 대화 제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관련한 진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며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종식해야 한다고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17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8일 오전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지난 7월 신형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조태열 전 주 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조태용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관, 그리고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관계와 대북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실장은 조태열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 조정관, 제네바 주재 대표부 차석대사, 주 스페인 대사 등을 지내 양자와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북유럽의 덴마크가 19일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통해 미군이 덴마크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미국 군수물자가 덴마크 땅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레데릭센 총리는 이어 이번 협정은 북유럽과 발트해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주 양국 서명을 거쳐 1년 내 의회 승인을 받으면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전날 핀란드도 미국과 방위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은 핀란드에 있는 15개 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핀란드와의 방위 협정 체결에 대해 노르웨이해에서 흑해까지 유럽 북부에서 남부까지 이어지는 방위협정 네트워크를 갖게 됐고 이를 통해 유럽 대륙 전역에 안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현지 시각 18일 밤 자정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10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간수성 린샤주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도로와 사회기관 시설이 파괴되고 산사태가 발생해 일부 마을은 절반 이상이 토사에 묻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구조인력 4천여 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고원지대인 데다가 섭씨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첫 지진 발생 후 지금까지 모두 300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은 지구촌 최악의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나라로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이 사상 처음 인공강우를 뿌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강우는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가짜 인공비입니다. 일반 소금이나 여러 소금의 혼합물인 결정체를 구름에 뿌리고 수증기를 응축시켜 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미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수십 개 나라에서 이 인공비를 사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대기 오염이 나쁘기로 악명이 높은 파키스탄의 제2도시 라호르에 사상 첫 인공비가 내린 겁니다. 모후신 나크비 펀잡주 주총리는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아서 라호르 지역에서의 인공강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라호르 내 10개 지역의 강수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도시의 약 10%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나크비 주총리는 아랍에미리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번 지원으로 대기오염 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파키스탄의 대기오염은 저급 디젤 매연, 계절별 농작물 연소 연기 등으로 더 악화했다는데요. 이 라호르에서는 겨울철에 1,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독성 스모그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유해물질이 혈류를 폐를 통해 들어가는 이 암유발 미세입자인 PM2.5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의 위험 한계를 66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유독한 공기를 장기간 들이마시면 뇌졸중, 심장병, 폐암 및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장량입니다.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인데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원자폭탄 투하 결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지금 12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영상 3도에 구름이 조금 끼었는데요.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도와 황해도에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고 새벽에 평북 한때 눈이 또 곳에 따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북도 지방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6도, 최고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예상합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하 15도에서 낮 최고 영하 10도 예상합니다. 개성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7도, 신의주 영하 19도에서 영하 14도 분포, 중강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 함흥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원산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 또 청진 지역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7도 분포 예상합니다.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26도에서 낮 최고 영하 16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해 구름 많겠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1에서 3m를 이겠고 먼바다에서는 3에서 4m를 이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1에서 3m, 먼바다에서는 2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12월 12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영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이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국적군 함대를 꾸리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 일대에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100여 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현행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동결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아, 요즘 중동 홍해에서요, 후티 반군들의 잦은 공격 때문에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대응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8일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국적 함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8일 이스라엘에 방문해 이어 바레인에 도착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바레인에는 미국 제5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네, 이 홍해가 아주 중요한 바닷길이죠.
그렇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돼 있는 해상 요충로인데요. 이곳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전 세계 해운 운송량의 약 15%,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째 홍해 해상로를 이용하는 상선들이 예멘 후티 반군에 집중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예멘 후티 반군이 왜 이런 공격을 하는지 이유도 짚어보죠.
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란과 연계된 후티 반군은 지난 10월 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침략을 멈출 때까지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선박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이어 지난 12월 9일에는 가자지구에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항구로 향하는 홍해의 모든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서부 홍해 연안 대부분 지역을 실질 통치하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 활동 지역인 바부엘 만데부 해협은 특히 폭이 약 32km로 좁기 때문에 이들의 공격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민간 선박들에 대한 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후티 반군은 16일도 홍해를 향해 무인기, 드론 10여 기를 발사했습니다. 그 전날이었던 15일에는 홍해를 지나던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두 척이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에 맞아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네.
또 이달 초에도 미군 함정과 상선 세 척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서 상선들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영국 업체가 소유한 자동차 운반선이 나포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뭐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의 안전 우려가 크게 고조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급기야 주요 해운 선사들이 홍해 항로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2위 해운 업체인 머스크는 18일 앞서 자사 화물선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다며 홍해 항로 운항을 당분간 중단하고 아프리카 우회 경로를 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위 해운업체인 CMA, CGM, 3위 업체인 메디터레이니언 해운 등도 홍해 항로 중단을 선언했고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도 18일 당분간 홍해를 통과하는 운송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국제 물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주요 해운 선사들이 홍해와 지중해를 바로 이어주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물류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 경로를 택하면 공급망 혼란뿐만 아니라 운임도 올라가서 결국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네.
여기에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같은 이 BP사 같은 에너지 기업들마저 합류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홍해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에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다국적 함대를 구성해서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후티 반군의 도전은 집단 행동을 요구하는 국제적 도전이라면서 번영의 수호자 작전으로 명명한 새로운 다국적 안보 이니셔티브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동참하나요?
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0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해상에서 합동 순찰을 진행하고 다른 국가들은 홍해 남부와 아덴만에서 정보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관리는 몇몇 다른 나라도 이 작전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지만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임무에 대해선 추가적인 세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후티 반군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적대적 관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지자 이란과 연계된 후티 반군 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가세하고 나선 형국인데요.
네.
미국은 그 배후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18일 이란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고요. 오스틴 장관은 바레인 방문에 앞서 찾은 이스라엘에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란 대리 세력의 악의적 공격이 중동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광범위한 분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후티 반군은 미국과 동맹국이 이렇게 다국적 함대를 꾸리기로 했다는 발표에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네, 모하메드 압둘살람 후티 반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다국적 해군 동맹이 출범하든 아니든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선박이나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들만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해 앞서 국적 불문으로 공격하겠다는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도 취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 중국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서북부 깐수성과 칭하이성 접경 지역에서 18일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9일 현재까지 적어도 120여 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명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시점이 18일 밤 11시 59분으로 취침 시간대여서 피해가 더 컸는데요. 수색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상자 가운데서도 중상자가 많아 인명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여진까지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초 지진 발생 후에 19일 정오까지 규모 3.0 이상의 지진 등 3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깐수성에서 깐수성에서만도 주택 약 4,800채가 무너졌고요. 수도와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상당 부분 파손됐다고 중국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네, 뭐 구조작업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강력한 한파가 전국을 휩쓸어 영하권 날씨인데다가 지진 피해 지역이 넓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가 가장 큰 깐수성 린샤주는 해발 2000m 고온지대로 19일 오전 영하 15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현재 중국 정부는 구조 인력 4천여 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성명을 내놨네요.
네, 중국 관영 CCTV는 19일 시진핑 주석이 조속한 부상자 구조와 2차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수색과 구조를 전개해 부상자를 적시에 치료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인민해방군은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긴급구조와 구호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는 지진을 피해 건물 밖으로 대피한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 이불이나 옷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또 일부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같은 공터에서 장작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도 올라왔습니다.
네.
중국 당국은 텐트와 접이식 침대, 이불 등을 급히 피해 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죠?
네. 지난해 9월에도 수천성 루딩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서 약 90명이 숨지고 11만 명의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수천성은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칸수성과 이웃해에 있는데요. 중국 지진대망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서는 이번 깐수성 지진을 포함해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11차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수천성에서 전에도 아주 큰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수천성 원천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서 약 9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네.
2000년대 들어서 중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이었죠. 중국에서 또 큰 피해를 안긴 지진은 1976년 허베이성 탕산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당시 무려 24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현행 마이너스 0.1%인 단기 기준금리를 변동 없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금융정책 회의를 가진 데 이어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네, 시장은 어떻게 전망했었습니까?
네, 시장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널리 예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선언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은 일본은행이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본의 10월 인플레이션은 3.3%로 9월에 3%에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주요 경제국보다는 낮은 수준인데요.
네.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뒤처져 있는 상태라면서 물가와 임금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이유 짚어보죠.
네, 기준금리 마이너스 0.1%는 일본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이를 통해 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기업과 소비자들이 돈을 더 많이 빌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데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기 부진이 계속되자 막대한 현금을 시중에 푸는 경제 정책으로 성장을 꾀해왔습니다.
네. 자, 일본은행이 단기 기준 금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장기 금리는 어떻습니까?
네. 장기 금리의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금리 상한도 1%로 유지하는 현행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행은 성명에서 주택 투자가 여전히 미약하고 정부 지출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본 경제가 여전히 둔화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은 그 배경의 하나로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본은행은 인내심을 갖고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에서 서둘러 벗어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한때 9%에 육박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11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려왔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지난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을 수립하면서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을 발표해 시장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일본은행의 결정 후에 일본 엔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일 기준 달러화는 엔화에 대비해서 0.76% 오른 143.89엔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이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섬세하고 안정적인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서둘러 출구로 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에 걸쳐 정부와 연계된 종합적인 정책 조처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을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참모들이 오는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에 갈수록 좌절하며 참모들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17,000편에 달하는 항공편 결항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새로운 난민 프로그램이 발족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경선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압도적인데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언제 공화당 최종 후보가 결정될지 전망을 내놨네요.
네, 로이터통신은 18일 보도에서 익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고위관리가 내년 3월 19일까지 공식적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볼 때 그때쯤이면 결과가 정해질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지지율 어떻습니까?
예, 미국의 정치 전문 여론조사 업체 538가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한 것을 보면요. 18일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지지율은 63%가 넘습니다. 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 각각 12%와 10%를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의 최종 후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내년 1월부터 있을 경선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 주에서 따로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대의원을 확보합니다. 당에서 가장 많은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당의 최종 후보가 됩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각 주에 할당된 공화당의 총 대의원 수는 약 2,470명이고요. 민주당의 총 대의원 수는 약 4,530명입니다.
네. 자, 1월부터 있을 경선 일정 좀 볼까요?
예, 내년 1월 15일에 있을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 할당된 대의원 수는 40명인데요. 같은 달 뉴햄프셔주에서는 대의원 20명이 할당된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그리고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3월에 있죠.
맞습니다. 3월에는 엘라바마와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버지니아 등 25개 주 이상에서 경선이 치러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3월 5일인데요. 네. 이날은 무려 16개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지고요. 여기에 배정된 대의원만 해도 800명 이상입니다. 네. 따라서 이날은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이날을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대선 캠프 고위관리가 밝힌 시점인 3월 19일이면은 경선에서 대의원이 얼마나 결정되는 건가요?
공화당 전체 대의원 가운데 약 64%가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캠프 내 고위 관리는 이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할당될 것으로 보이는 대의원 수를 1,478명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전체 공화당 대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입니다. 따라서 이때가 되면 공화당 내 최종 후보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 측의 예상입니다.
네, 3월이면은 대선을 한 10개월 앞두고 결정되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대선에 도전했던 때가 2016년이었는데 그때와 어땠을까요? 비슷했을까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지지율은 지금과 달리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당시에는 5월 말이 돼서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최종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었습니다.
네. 자, 산술적으로 3월이면은 최종 후보가 결정될 거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전망인데요. 공식적으로 최종 후보로 지명되는 건 언젠가요?
예, 공화당은 내년 7월 15일에 미러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바로 이 대회에서 공화당 최종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하게 됩니다. 예, 민주당을 보면요. 한 달 뒤인 8월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민주당 최종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합니다.
네. 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결할 가능성이 큰 걸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다면서요.
예,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참모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지지율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좌절감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예, 538가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8일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9%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지지율 40%대 밑으로 떨어진 뒤에 계속해서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양자 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최근 나온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 CNN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는 조지아주와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각각 5%포인트 그리고 10%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인데요. 네. 이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다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1%포인트, 위스콘신주에서 6%포인트, 네바다주에서 5%포인트,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 3%포인트로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교통업계에서 최대 이슈가 항공편이 결항되고 취소되는 항공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대란 사태를 일으킨 미국 항공사가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요.
네,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입니다. 미 교통부는 18일 발표해서 이 항공사에 1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부가 그동안 항공사에 부과했던 역대 최대 벌금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자, 이 항공사가 일으킨 항공 대란이 얼마나 심각했길래 이런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을까요?
예, 지난 연말 시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요, 17,000편에 달하는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승객들한테 환불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항공사는 환불 및 보상으로 6억 달러를 지불했는데요. 이번 벌금은 이에 추가로 부과되는 겁니다. 네. 교통부는 이번에 부과된 1억 4천만 달러 벌금 가운데 3,500만 달러는 벌금으로 내도록 했고요. 나머지 9천만 달러는 향후 결항이나 연기 등에 따른 승객 피해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교통부는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예,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18일 미 MBC 뉴스에 출연해서요. 이 같은 결항으로 피해를 본 승객은 200만 명에 달한다며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이번 벌금 부과는 단지 해당 항공사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공사에도 다시는 이런 항공 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항공사가요, 기상이 악화되거나 뭐 다른 이유로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가 있는데요. 교통부가 이런 벌금을 부과한 게 어떤 이유였을까요?
예, 교통부가 지적한 사항은 이 항공사의 소비자보호법 위반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항공편 운항장애와 이에 관한 승객들의 문의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아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고 이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게 됐다는 것이 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네. 예,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회사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승객들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많은 승객들이 이런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승객들이 다른 항공편을 찾거나 숙박시설을 찾느라 고생하는 상황에서 항공사와 전화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해가 가중됐다고 교통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예, 이 항공사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있었던 항공대란 이후 회사 차원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프로그램을 최신화하는 등 크게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 제공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밥 조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최고 경영자는 로이터통신에 항공사는 겨울 시즌에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난민 프로그램이 발족했다고요?
네, 환영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난민 프로그램이 19일 발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인 후원자가 미국에 입국할 난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난민 재정착에 일반 시민의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라는 것이 이 미국 국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특정한 사람을 난민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건데 후원 자격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후원할 난민 한 명을 지정하려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5명 이상이 모인 집단이어야 합니다. 또 일반 시민 한 명이 집단 구성원을 모아서 후원할 수 있는 난민은 최대 10명입니다.
네.
또 이 후원 집단은요, 난민 한 명당 최소 2,425달러 상당의 비용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는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후에 첫 90일 동안에 드는 대략의 생활비로 반드시 현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일부 주거나 가구 등의 기부 물품의 형태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뭐 과거 난민 프로그램하고 다른 게 있나요?
예, 주체가 정부나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라는 게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이전에는 미국 국무부나 UN이 미국에 들어올 대부분의 난민을 선별했었는데요. 이 새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미국인 후원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 중에 기준을 통과한 사람을 미국에 들어올 난민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자, 미국에서 난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좀 보죠.
예, 미국은 원칙적으로 UN이 정하는 난민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서 고국을 탈출할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흔히 난민, 레퓨지나 망명, 아사일럼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미국 법에 따라서 난민 지위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요. 이미 미국 영토에 입국한 이주자는 망명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환영단이라는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난민으로 지정되려면 또 다른 기준도 부합해야 하는 건가요?
예, 미국을 제외한 본국 이외 나라에서 거주하되 미국 정부가 난민을 인터뷰하고 난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네.
또 2023년 9월 30일까지 UN 난민기구나 거주국가에서 난민으로 이미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요. 18세 미만은 예외 없이 친부모나 법적 보호자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미 당국의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과거 미국 난민 프로그램에 거부당한 적이 있으면 기준에서 탈락됩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난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 바이든 행정부는 2024 회계연도 12만 5천 명의 난민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만 명의 난민을 입국시키겠다는 게 그 목표입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탈북민 현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최근 자료가 있습니까?
예, 미국 국무부 산하 난민수속센터 RPC가 공개한 미국 입국 난민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탈북자를 한 명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용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네, 미국 재무부는요, 경제, 국제경제, 재정정책 수립, 또 정부 회계 현금 부채 관리, 조세 및 관세법 공포와 시행, 세수평가와 징수, 그리고 전국 금융기관과 저축은행 감독 등 다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무부는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재무부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s previously announced by the president, we are announcing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the Iranian regime as a result of the attack on U.S. and allied troops. First, the president is issuing an executive order.
지난 2020년 1월 당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서 이란이 미사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들을 공격한 것에 대응해 이란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안에서는 테러리즘 금융정보실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이 이런 경제 무역 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재무부 내 부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재무부처와 실무국입니다. 먼저 재무부처는 정책 수립과 전체 재무부 관리를 주로 책임집니다. 반면에 실무국은 재무부로 배정된 특정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Trump said Wednesday he had ordered the Treasury Department to substantially increase sanctions on Tehran. Earlier he made a veiled threat to retaliate.
재무부처들은 차관보들, 부장관을 통해 장관에게 보고하는 법률 고문과 감찰관, 그리고 국제 업무, 국내 금융, 테러리즘과 금융 정보를 각각 담당하는 차관이 이끄는 부서들로 구성됩니다. 재무부 홈페이지에 나온 조직도를 보면 장관 아래 부장관, 비서실장실, 출납국장실, 그리고 국내 금융실과 국제업무실, 테러리즘 금융정보실이 있으며 그 외 경제정책실, 관리실, 정보실장, 조세정책실 등을 포함해 10개 부서가 있습니다. 한편 실무국에는 주류 담배 조세 상거래국, 통화감독국, 주조인쇄국, 금융범죄 단속반, 국세청, 조폐국, 그리고 재정국 등이 있습니다. 전체 재무부 인력 가운데 98%를 이들 실무국 소속 직원들이 차지하며 이들의 수는 대략 1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현재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021년 1월에 취임한 78대 제닛 옐런 장관입니다. 또 옐런 장관 아래 부장관 1명과 차관 3명, 그리고 차관보 12명 등이 재무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재무부 조직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대통령이 되기 전 해리 트루먼은 평범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큰 유명세도 없었고 내노라하는 부유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평소 그다지 주목받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인 대부분은 이 새 대통령에 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고향인 미주리주의 민주당 정치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과 새 대통령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미국인들은 이 새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베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과연 해리 트루먼이 어떤 대통령이 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역사는 해리 트루먼에게 이 막중한 직무에 관해 배울 시간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은 어느 날, 트루먼 대통령은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한 서류 때문에 무기대여법에 따라 미국에서 영국으로 보내기로 한 무기 선적이 중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실수는 미국과 영국 두 나라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권력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지금 가진 가장 중요한 힘은 핵무기의 힘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직면한 상황은 핵무기라는 이 끔찍한 권력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야 원자폭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만 해도 아직 첫 번째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단계였고 성공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원자폭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자폭탄 사용 여부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유럽에서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를 앞두고 있었지만 태평양에서 미국은 여전히 일본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 없었고 희생자가 얼마나 더 생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것이 일본이 항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 도시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며칠 뒤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은 일본이 항복하기 몇 달 전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사망하고 1945년 5월 7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독일 포츠담에서 영국과 소련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이시오프 스탈린 소련 지도자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전후 질서 구축 문제와 일본과의 전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세 지도자는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 프랑스가 독일을 공동으로 점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독일에서 나치당을 폐지하고 나치 전범 재판을 열어서 전쟁 범죄 문제를 처리하고 일부 독일 기업을 해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국의 외무장관은 나중에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전시 독일의 동맹국 또 다른 나라들과 평화조약에 관해서 협상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자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정치 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동유럽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소련이 막을 것 같아서 우려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요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눈치가 없다는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notice anything different about Amy lately?
Not really. Why?
Seriously? It's like she's dropping hints left and right.
Hints? I must have missed them. What's going on?
She's been complimenting you a lot, and not just on your clothes or anything.
Really? I thought she was just being friendly.
Friendly? Come on. There's friendly, and then there's I'm interested in you friendly. She's practically waving a banner.
You think so? I just thought she's a friendly person in general.
She's not just being friendly. She's into you. Can you be that oblivious?
Oh, well, I guess I'm oblivious.
에이미가 존에게 호감을 갖고 관심을 보이는데 존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서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나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 guess I'm oblivious.
그는 눈치가 없어요.
He's oblivious.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을 눈치 없다고 합니다.
He's oblivious to what's going on. Can you be that oblivious?
당신은 그렇게 눈치가 없나요?
Notice.
눈치채는지 물을 때 notice를 사용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Did you notice anything different about Amy lately?
최근에 에이미가 조금 달라진 건 눈치챘어요?
You didn't notice?
눈치 못 챘나요?
Did you notice?
눈치챘나요?
Inkling.
Inkling이 없다고 해도 눈치 없다는 같은 뜻입니다.
He has no inkling.
그는 눈치가 없어요.
You didn't even have an inkling?
당신은 눈치도 없어요.
He has no inkling of what's going on.
그는 어떤 상황인지 눈치가 전혀 없어요.
He has no inkling. He's oblivious.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notice anything different about Amy lately?
Not really. Why?
Seriously? It's like she's dropping hints left and right.
Hints? I must have missed them. What's going on?
She's been complimenting you a lot. And not just on your clothes or anything.
Really? I thought she was just being friendly.
Friendly? Come on. There's a friendly, and then there's I'm interested in you friendly. She's practically waving a banner.
You think so? I just thought she's a friendly person in general.
She's not just being friendly. She's into you. Can you be that oblivious?
Oh, wow. I guess I'm obliviou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notice anything different about Amy lately?
최근에 에이미가 조금 달라진 건 눈치챘나요?
Not really. Why?
그다지요. 왜요?
Seriously?
정말입니까?
She's dropping hints left and right.
힌트를?
Left and right.
사방으로?
Dropping.
준다.
She's dropping hints left and right.
그녀는 힌트를 여러 방면으로 주고 있어요.
I thought she was just being friendly.
나는 그녀가 그냥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She's practically waving a banner.
그녀는 배너를 흔들고 있어요. 사실상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She's into you.
그녀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Can you be that oblivious?
당신은 그렇게 눈치가 없나요?
I guess I'm oblivious.
내 생각에 나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I'm oblivious.
나는 눈치가 없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notice anything different about Amy lately?
Not really. Why?
Seriously? It's like she's dropping hints left and right.
Hints? I must have missed them. What's going on?
She's been complimenting you a lot. And not just on your clothes or anything.
Really? I thought she was just being friendly.
Friendly? Come on. There's friendly, and then there's I'm interested in you friendly. She's practically waving a banner.
You think so? I just thought she's a friendly person in general.
She's not just being friendly. She's into you. Can you be that oblivious?
Oh, well, I guess I'm obliviou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guess I'm oblivious.
눈치가 없다.
You have no inkling.
당신은 눈치가 없어요.
Oblivious, inkling.
두 가지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aiting on this for a while now. Pay my dues to the dirt.